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의 말씀을 가지고 결코 갇히지 않는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잠깐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읽었던 본문은 사도행전의 맨 마지막 부분입니다. 사도행전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신약성경 중에서 매우 독특한 책인데요. 주로 역사적인 기록이 들어있는 사실상 유일한 책입니다. 그 마지막을 우리가 함께 읽은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크게 세 가지 덩어리의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사도 바울이 로마에 도착하였고 거기에서 가택연금의 처분을 받게 되었다는 것, 그리고 두 번째로 그렇게 머무르면서 유대인 지도자들을 초청해서 복음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바울이 강론하였다는 것, 그리고 세 번째로 쉼없이 복음을 전하며 살았던 이제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한시적으로 묶여있는 신세가 되었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는 전파되고 있다는 것, 바로 이 세 가지 내용이 오늘 본문의 주된 내용입니다. 오늘의 이 긴 본문들을 한 절 한 절 다 살필 수는 없어서요, 그 중에 두 군데 정도 함께 살피면서 여러분과 묵상을 해보고자 합니다. 17절부터 20절까지를 제가 한번 빠르게 읽겠습니다.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그들이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준 바 되었으니 로마인은 나를 신문하여 죽일 죄목이 없으므로 석방하려 하였으나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지못하여 가이사에게 상소하며 내 민족을 고발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아멘. 예, 지금 사도 바울은 로마에 살고 있던 유대인 지도자들을 초청해서 그간 자신의 행적을 간명하게 요약해 주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얽혀있던 여러 가지 오해들이 있다, 그런 것들을 그대들과 이야기하면서 좀 풀고 싶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나는 이스라엘 백성을 배척하거나 유대인에게 오래전 조상적부터 내려오던 여러 관습들이 있는데 그러한 것들을 나는 결코 거스른 적이 없다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있던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반대했고 또 사형에 처하려 하였기 때문에 부득불 로마 황제인 그 가이사에게 상소할 수밖에 없어서 나는 여기까지 오게 됐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나는 무죄입니다, 나는 그러그러한 죄를 지은 적이 없습니다 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어지는 구절을 보면 바울은 날짜를 정합니다. 바울과 유대인 지도자들이 함께 날짜를 정해서 한 차례 더 유대인 그 리더십들을 바울이 살고 있던 집으로 초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들의 말, 모세의 율법, 선지자의 말이 합치면 구약성경을 일컫는 표현입니다.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 그 구약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하고 또 복음을 그들에게 권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독특한 표현을 하나 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스라엘의 소망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모세로부터 시작된 이스라엘 백성의 그 전 역사적인 여정의 가장 결정적인 소망이 바로 그리스도이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의 그 강론을 쭉 하루 온종일 들었던 유대인 중에서, 그 지도자들 중에서 더러 일부는 사도 바울의 말을 믿게 되고 또 한 부류는 사도 바울의 말을 그럼에도 믿지 않게 됩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우리 삼일교회 성도 여러분, 바울의 삶은 이처럼 복음이 중심이 된 복음 그 자체로 살아가는 삶이었습니다. 복음을 목적으로 하고 복음을 누리고 나누고 전파하는 데 집중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어떤 형편, 어떤 처지에 놓여 있든지 그의 관심사는 언제나 복음이었습니다. 오직 복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이스라엘의 소망, 아니 인류의 유일한 소망, 그 복음을 증언하는 데 집중하여 살아왔던 것이죠. 죽음을 앞에 두고 있는지 모를 이 명제경각의 상황에서도, 또 사면초가의 상황에서도 그의 유일무이한 생애 초점은 언제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 또 하나님의 나라였던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닫으면서 저와 여러분의 삶도, 28장이나 되는 긴 책 아닙니까? 우리의 삶도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소망을 품게 됩니다. 우리 어제 주일날 짧은 동영상을 통해 보았죠. 사촌 언니가 짧게 권했던 교회를 함께 가자, 함께 예수님 믿자는 메시지가 한 사람에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되는 귀한 계기가 되었다는 것, 우리가 어제 영상을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사실상 이 사도행전은 오늘 이 본문이 끝인데요, 열린 결말의 책입니다. 따로 딱 떨어지는 결말을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마치 그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오고 오는 모든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삶과 자신의 증언으로 이 다음 페이지가 하나씩 하나씩 채워져 가기를 바라는 것처럼 열려있는 채로 닫히는 책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그 시간이 2000년 흘러와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된 것이죠.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라는 문구가 신약성경 어디에 등장하죠? 야고보서에 보면 나옵니다. 야고보서에 보면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간절히 기도한 즉 3년 반 동안 내리지 않던 그 비가 내리게 되었다, 그런 표현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간절한 기도의 사람으로 살아갈 것을 요청하죠. 꼭 사도행전은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사도행전의 마지막을 읽어가면서 꼭 이 사도행전의 책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을 걸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복음에 매이고 복음에 이끌리고 발이 닿는 어느 곳에서든 우리의 말과 또 생의 자취로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담대히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빕니다. 삼일교회는 복음 전도와 선교에 특심이 있는 교회입니다. 지난 수십 년간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런 은혜와 사랑이 켜켜이 쌓여서 오늘 우리가 삼일교회를 통한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도 이 사도 바울처럼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에 모든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고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주일에, 우리가 아까도 기도했지만 다음 주 주일에 이제 태신자 작정을 하게 되는데, 우리를 통해서 누군가가 복음을 들어야 하는가 깊이 생각해보고, 하나님 제가 이 사람 이 사람에게, 이분 이분에게 복음과 당신의 사랑을 꼭 전하고 싶습니다. 저에게 용기를 주시고 기회를 주시고 계기를 마련해 주십시오. 결단하고 순종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제가 1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예,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입성합니다. 그리고 로마에서의 삶을 시작하는데요, 복음 전도자가 아니라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 땅을 밟습니다. 가장 왕성한, 신약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 중에 가장 에너지 레벨이 높았던 사람 같아요. 누구보다도 왕성하게 복음 전도 사역을 감당했던 그의 발걸음은 멈춰 선 것처럼 보입니다. 1차, 2차, 3차 전도 여행과는 다르게 더 이상 바울은 자유롭지가 않습니다. 집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누구보다 자유롭게 왕래하면서 전 팔레스타인과 또 인근의 아시아 지역과 또 유럽의 전역을 누비면서 복음을 전했던 사도의 걸음은 정지 신호를 받은 것입니다. 빨간불 앞에 멈춰 서게 된 것이죠. 심지어 어쩌면 조금 있다가 로마 황제 가이사로부터 죽음을 언도받을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좋은 상황이 아닌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정황과 조건, 이러한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루어 가시는지 오늘 끝절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30절과 31절인데요, 여기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여기 보면 온 이태라는 말이 있는데요, 저희는 거의 쓰지 않는 말입니다. 이게 만 2년이라는 의미입니다. 한자어로 그렇게 써놓은 것이죠. 이 본문을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데요, 자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바울은 만 2년 동안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찾아오는 모든 사람을 따뜻하게 맞아들여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가르쳤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아주 눈이 가는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입니다. 묶여있는데, 죄수로 갇혀있는데, 가택연금의 처분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도리어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았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메시지 성경 번역도 제가 올려놨는데요, 하나 부탁드릴까요? 우리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2년 동안 바울은 셋집에서 살았다. 그는 찾아오는 사람 누구나 맞아들였다. 바울은 긴박한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모두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 모든 것을 설명했다. 그의 집 문은 항상 열려 있었다. 여기에 보면은 그의 집 문이 항상 어떻게 되어 있다고 합니까? 열려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뉘앙스, 이 성경이 표현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여러분 느끼실 수 있겠습니까? 그의 걸음이 비록 멈춰선 것 같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멈추어서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의 가택연금이라는 그 묶인 상황이 또 죄수라고 하는 그 결박된 상황이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항상 집의 문이 열려있는 채로 여전히 복음을 전하는 사실상 전화위복의 계기가 된 것이죠.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잠언 19장 21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설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 우리의 계획을 뛰어넘는 경영의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해 가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의 계획과 생각을 뛰어넘는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이 사도 바울의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한 이는 비단 사도 바울에게 해당되는 사건만이 아닙니다. 우리도 이미 그런 삶을 살아왔고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가게 될 텐데요. 때로 우리의 막힘이 하나님께는 열림이 됩니다. 때로 우리의 고난이 하나님께는 기적을 준비하는 기회가 됩니다. 때로 우리의 답답함이 하나님의 광활하고 위대하고 아름다우심을 드러내는 도구가 됩니다. 그리고 때로 우리에게 임한 재앙이 도리어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분을 높이고 그분의 그 아름다운 복음을 드러내는 통로가 되곤 합니다. 때로 우리가 멈춰서더라도 하나님은 절대 멈추지 않고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일하는 분이십니다. 우리 눈에 보기에 최악인 상황인 속에서도 최선을 이끌어내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 그런 분이신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이 아침에 이렇게 마음을 먹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의 사역이 비록 막힌 듯 보였으나 막히지 않았고 그가 고난과 답답함을 겪었으나 그 사태가 도리어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계기가 되었던 것처럼 제 삶에도 주님 전화위복의 은혜를 주옵소서. 제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맛보게 해 주옵소서. 제가 겪는 환난과 역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우심과 위대하심이 드러나게 하시고 또 제 입술과 제 삶을 통해 당신의 복음과 사랑이 전파되게 하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뛰어넘는 경영의 방식으로 말입니다. 성경의 여러 위대한 인물 중에서 이 환난의 혹독한 터널을 통과하지 않은 사람은 사실상 아무도 없습니다. 한 인물 한 인물 다 들여다보면 어느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환난이라는 고난이라는 그런 터널을 통과했습니다. 심지어 시편 23편에 보면 그 위대한 고백이 있죠.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런 환난과 고난의 혹독한 터널을 통과했던 그 여러 사람 중에 우리가 가장 눈여겨봐야 될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십자가라는 인간이 짊어질 수 있는 가장 힘든, 가장 벅찬, 가장 감내하기 어려운 고난을 감당하신 분이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또 우리의 눈을 들어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는 누구나 유구무원하게 됩니다. 우리가 겪는 고난과 고초가 그분의 십자가 앞에 무엇이 되겠습니까? 그 십자가는 참으로 비참했으나 우리가 잘 알다시피 결코 끝이 아니었습니다. 비참한 말로가 아니고 도리어 비견할 수 없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현저하게 드러나는 부활의 밑거름이 된 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때로 십자가의 삶을 허락하신다면 그 십자가의 삶 너머에 부활의 영광을 예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부활 생명을 약속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일상에도 늘 그러한 회복과 소송의 은혜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매일의 일상이 소소한 부활의 감격으로 연결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막힘이 막힘으로 끝나지 않고 또 다른 열림으로 귀결될 수 있도록 말입니다. 어제 우리가 한 주간의 시작을 주일 예배로 열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일상을 월요일 새벽 기도회로 시작합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찬양이 하나 있습니다. 지난주간 중보기도학교 제가 강의를 담당을 했었는데요. 그때도 우리 훈련생들하고 그 찬양을 나누었습니다. 찬양의 후렴이 이런 것입니다. 능력 위에 능력으로 내 생각보다 더 크신 주님 능력 위에 능력으로 주 뜻대로 날 빚으소서 우리의 생각보다 더 크신 주님께서 우리의 막힘을 당신의 열림으로 뚫어내는 그런 이 한 주가 될 수 있기를 그런 모든 은혜를 경험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우리가 사도행전의 마지막 장을 오늘 보았습니다. 사도행전에 드러났던 여러 사도들 중에 특별히 바울의 삶의 마지막을 우리가 보게 되었는데요. 열린 결말입니다. 하나님 저도 어떠한 상황과 처지에 있던지 간에 복음에 붙들려서 복음에 사로잡혀서 복음을 나누고 복음을 전하고 이스라엘의 소망, 인생의 유일한 소망 되신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복음의 담대함을 허락해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때로 막혀있더라도 우리가 때로 답답한 처지와 형국에 놓여있더라도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방식을 통해 사도 바울이 도리어 더 편안한 방식으로 문이 활짝 열려있는 채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일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고 내 생각보다 더 크심을 의지하면서 이번 한 주간도 앞으로의 나의 일생을 살아가는 내 삶이 될 수 있도록 내 자신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한번 기도하고 이 아침에 헤어지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혜 주셔서 고맙습니다. 사도 바울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 제가 누구이고 제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